시편 1편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오늘 시편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편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시편 그러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할 때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셋째 날에 살아나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시편 속에 바로 복음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했죠. 그리고 이 시편이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이나 욥기나 솔로몬의 노래, 전도서 이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을 시서라고 합니다. 시적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한꺼번에 통틀어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관해서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첫째로 히브리 성경에서 이 시편은 말라기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욥기 다음에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말라기 다음에 나옵니다. 말라기라는 건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과 연결된다. 또 우리 성경의 그 순서도 봐도 역대하가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역대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지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흩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에스라는 다시 모이는 거.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방인이 왕비가 되죠. 그래서 7일 잔치가 나옵니다. 거기에 7일 잔치가 나오고 이제 욥기에는 42절 동안,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시편에 들어와서 참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고 시편 2편은 그 복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고 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참 성경이 굉장히 신비로운 게 뭔가 하면은 역대하에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것이 기원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흩어지는 일이 또 있었고, 또 1918년에 발파 선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모이는 역사가 있었고, 이건 에스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서 재건이 된 것, 이건 느헤미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참 혼인잔치, 이방인들이 참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왕의 신부니까 퀸이 되어서, 왕비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7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이것이 바로 에스더에 해당되는 것이고, 욥기는 휴거되고 7년 동안 하늘에 7년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할 동안에 이 땅에는 42개월 동안 7년 동안에 걸쳐서 7년 환란 가운데, 특별히 42개월은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박해를 적 그리스도 받을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참 복 있는 자로서 참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천년 통치하면서 영원히 통치하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참 신비롭습니다. 성경의 순서까지도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란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그 복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신비로운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상고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도들이 구약을 상고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범 속에서 신약을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시편은 다섯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66권이지만 이것이 다섯 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6에다가 네 편이 더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성경이 70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가 7이죠. 분명히 시편이 다섯 권입니다. 저자도 여러 명 있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삽도 있고 고라 자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첫 번째 41장까지 1권에 해당되는 41장까지 여기에 재림에 관한 구절이 사복음서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 45번이나 나온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바로 시작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 1장에 복이 있는 사람 그럴 때는 사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죠.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고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악인들의 강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사실 죄라는 것은 악한 자들의 그 꾀임에 빠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 관계에 빠지게 되면은 악인들의 관계에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꾀일 때, 사탄이가 꾀일 때 사람을 통해 꾀이죠. 사람을 통해 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적당히 하자 이렇게 거짓말도 하자 이렇게 할 때 함부로 한 것이 결국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게 되죠. 길에 들어서면은 결국 조롱하는 자들의 무리에 들어갑니다. 조롱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요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다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관계에 빠졌기 때문에. 아이, 말씀이 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열심히 기도해서 구해서 받고 그리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상은 상이냐. 구원받은 말도 감사하지. 이제 천국은 떠났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된다. 한번 구원받으면 안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악인의 관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구원받을지 몰라도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틀리고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는 이게 바로 배교한 시대,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악인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악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게 되면 죄인의 길에 쓰게 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될 때에 2절에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즐거움이 주의 법이 있다는 게 뭡니까? 욥기 23장 12절 보면은 욥이란 사람이 얼마나 의인이었느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긴다. 요즘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만불보다도 더 귀히 여긴다. 나한테 100만불이 탁 떨어졌을 때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한다. 참 이렇게 본다면 요즘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도 돈 몇 푼 받는 걸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시대에 라오디게아 시대에 이게 상황이죠.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게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 소리 할 수 없지요. 다윗도 시편 119편 162편에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찾는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리품을 찾는 사람처럼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은 전리품을 다 찾아가지고 뺏게 되죠. 그 얼마나 샅샅이 뒤지겠습니까? 병사들이 보물 찾기처럼 뒤질 겁니다. 숨겨진 것들을. 그러니 그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요즘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찾아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 막 부흥회마다 쫓아다니고 그저 뭐 그냥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말씀을 들어도 괜찮고 하루에 잠 3시간밖에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이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의 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게 뭡니까? 낮에는 말씀을 읽고 밤에는 읽은 말씀을 누워서도 계속 생각하면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죠. 그럴 때 강가에 그는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결국 악인의 관계에 잠깐 빠지게 되면 이게 없고 거기 빠지지 않게 되면은 형통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한 자들하고 절대로 멍에를 매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냥 꼬이는 말에 돈주머니 하나 가지고 우리 동업하자 절대 안 됩니다. 그래봐야 결국은 낭패죠, 낭패. 그래서 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예레미야 17장에 나오죠. 예레미야 17장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죠. 17장 7절 보면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열매가 납니다. 열매. 열매가 뭡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어라. 많은 열매를 맺어라.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전도사건 뭐 집사건 간에 할 것 없이 그 사람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따라가서 그 집에까지 가서 조사해 볼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안 보이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가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 여기서 나타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게 맺어지는 사람은 지금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하는 자리에 자리지 않지 않고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고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결국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열매로 알 수밖에 없죠.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지 번성한다. 영육관에 다 번성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죠. 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죠. 닮아야 되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죽정이와 같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알곡을 모아 곳간에 죽정이는 거지자는 물에 태운다고 침례인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축정이냐 알곡이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에게는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각으로 살아요. 시작을 잘못했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는 완전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무슨 뭐 세상 사람처럼 말이죠.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은 또 축복을 받으니까 인도 사람들처럼 또 신이 하나 있으니까 또 내가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쓴 것이요. 잠언은 현명한 사람, 전도서는 세속적인 사람, 솔로몬의 노래는 하늘에 속한 자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하늘에 속한 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악인의 관계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므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열매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도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